열왕기상 20장 말씀을 전반부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합왕의 시절에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었던 아람 왕국의 여러 부족들이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을 때 그때 그 전쟁을 아합왕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내용이 20장 오늘 읽은 말씀의 골자입니다. 이때가 대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벤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의 이름이 앞부분 역대상이나 또 열왕기상의 15장 등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어느 벤하닷 왕의 때인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은 이 베나다시라고 하는 이름이 특정한 개인의 이름이기보다는 이 아람 지역에 있었던 왕의 칭호였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이사 그러면 로마에서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기보다는 황제에 대항하는 칭호였고, 바로라고 하는 말도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최고 통치자를 말하는 왕이라는 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 벤하닷 또는 멜렉 이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용어들이 특정 개인의 이름이기보다는 아마 최고 권력자 또는 왕을 지칭하는 그런 칭호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기가 어느 벤하닷 왕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대체로 아합왕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아합왕 때였으니까 그 시기는 역사적으로 보면 대체로 BC 870년에서 850년 그 사이 한 20여 년 정도가 이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던 시기로 볼수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아합왕의 말기 시대에 해당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BC 860년에서 850년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는 이스라엘을 영토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지역에 광범위한 아람 제국이라는 나라가 확장되어 있었고, 그보다 더 북쪽에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꿈틀거리고 있을 그럴 때였습니다. 북쪽 지방에서 아수르가 남쪽으로 내려오려 하고 있고, 그 중간에 아람이 끼어 있고, 그 남쪽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람 왕국으로서는 북쪽의 압력이 강할수록 남쪽으로 영토 확장을 더 위해 노력하게 되었고, 그 영토 확장을 위한 노력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점점 더 이스라엘에 대한 침공이 많아지게 되어서 열왕기상의 후반부에 보시면 대체적으로 아람 왕국과의 전쟁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람의 군대장과 나만이 나병 걸렸다 이스라엘 와서 치유받았던 일도 있었고, 지난주일 난제배신에 우리가 보았던 아람 왕국과의 전쟁 내용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이 아람 제국과 이스라엘과 영토 분쟁이 점점 심해지게 되죠. 근데 아람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강력한 한 나라이기보다는 많은 도시 국가들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했다. 이것은 도시 국가들의 일종 지방 영주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가 아람 제국이었고, 그들이 벤하닷이라는 연합된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침공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아람 제국은 이스라엘을 영원한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생각으로 남진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벤하닷 왕이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항복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요구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것도 다내 것이다. 언금이 내 것이다는 말은 조공을 바치라는 말이고 아내와 자녀들을 내놓으라는 말은 인지를 내놓으라는 이야기이죠. 굉장히 모욕적인 협박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제 조건이 조공 물품을 많이 내놓고 그리고 왕실 가족들을 다 인질로 보내라. 이게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에 대해서 아합 왕은 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보내는가 하면 4절 말씀에 보시면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그 얘기죠. 처음부터 이 아합 왕은 이 아람의 침공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해서 이겨볼 생각은 꿈에 대보지 못했고 저들이 요구하면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처지이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아합왕의 시대가 아주 강한 시대였거든요. 처음에 아합이 등장하면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고 아합왕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서북쪽에 있었던 두로시돈 왕국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도움으로 무역도 하고 경제적인 부도 확충하고 남쪽에 있었던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어서 남북 왕국 사이의 전쟁도 사라지게 되었고 이런 여러 가지 호조건 속에서 굉장히 강한 권력을 형성했는데 그런 강한 권력을 형성했으면서도 아합 이렇게 아람 왕국이 와서 호령 한번 하니까 다 가져가십시오라고 항전의 의지마저 가지지 못한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상 숭배 공력을 너무 많이 낭비했습니다. 온 나라의 바알 신당을 만들어 그 숨기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배후엔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행사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낭비했기 때문에 또 그런 종교적인 행사를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종교인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뒤엎으면서 추진해 나갔기 때문에 국가적인 에너지 소비가 너무 심했고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회유하거나 설득하거나 이런 일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가 정작 나라가 감당해야 될 백성을 보호하고 산업을 융성하게 만들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이걸 못한 거죠. 그렇게 할 만한 여유 재정도 없었고 그렇게 할 만한 정신적인 생각도 가지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몰돌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스스로 자초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 지나치 국가적 에너지가 많이 낭비됐다라는 측면이 첫 번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막상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디 가서 의지할 곳이 없어진 겁니다. 항상 이스라엘 역사는 이런 어려움을 당 사사기를 통해서 쭉 내려오시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죄를 많이 짓죠. 징계를 많이 받잖아요. 그랬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분은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들을 세우셔서 적군들을 물리치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러다 얼마쯤 시간이 지나면 또 나태해서 죄를 지으면 또 징계받고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또 도와주시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지금은 우상 숭배가 워낙 극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합 왕이 아무리 생각이 간절해도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뒤엎고 하나님 께 가서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처지와 분위기가 못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 생각이 어떠했는지는 알 길이 없죠. 그러나 오랜 신앙 전통이 뿌리처럼 남아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때가 되면 당연히 누군가 기도하고 왕에게 기도하자고 권하고 그랬을 터인데 그렇게 실천하지 못합니다. 너무 정책이 종교 정책이 반신앙적이고 완전한 바알 숭배에 빠져버려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한 채 그냥 어찌할 수 없으니까 두 손 놓고 다 가져가십시오라고 항복을 자초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찬송가에 보시면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 저 원수 조롱하도다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정말 조롱당하는 거죠. 영적으로 무장해제가 된 다음에 당하는 이런 영적인 조롱과 멸시와 천대는 그 무엇으로 값이 보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온 나라를 바알 숭배에 빠져들게 만들었던 것이 이 아왕 부부인데 거기에 온갖 신경을 다 쓰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제압하고 처형하고 하느라고 국정 돌보는 것은 완전히 방치한 상태에 그렇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어서도 어찌할 수 없이 두 손 들고 금원도 내어놓고 처자식도 내어놓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가 된 것이 지금 아방의 처지입니다. 시작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무장해제가 되었을 때 어떤 현실적인 고통이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 똑똑히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잖아요. 그 무엇도 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삶의 내용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영적인 끈을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내가 무장해제되면 그 다음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가 되고 맙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왕이 어쩔 수 없으니까 다 가져가십시오. 내놓겠습니다. 한다고 끝이 났냐?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5절에 보십시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 내게 넘겨라 했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 내게 보내린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원하는 걸 다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더 심한 요구가 옵니다. 선발대가 들어와서 왕궁을 비롯해서 모든 귀족들의 집을 다 수색하겠다는 겁니다. 다 수색해 있는 거 다 가져가겠다. 좋은 건 다 가져가겠다. 이게 통고예요. 마귀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양보한다고 해서 이만하면 됐다고 물러가는 거 아닙니다. 마귀의 특성이란 우리가 완전히 몰락할 때까지 완전히 지옥 백성이 될 때까지 끝없이 물고 늘어지는 것, 끝없이 위협하고 끝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건 우리 보고 화내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큰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 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합 왕이 베나닷 아람 왕에게 원하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 금은도 내놓겠습니다. 처자식 인질로 잡아가십시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수색대를 보내가지고 온 나라를 주잡듯이 다 뒤져가지고 좋은 거 다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이제 완전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식민지 삼는 것이 그 다음 목적 아니겠습니까? 온 백성이 다 노예가 되고서야 끝이 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적으로는 대적해야 될 때는 대적하고 강하고 담대히 물리칠 것은 물리치고 호락호락하게 악한 영들에게 마음을 내놓지 말고 버틸 수 있는 것은 버텨야 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지 좋게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망할 때까지 시험합니다. 끝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 중에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정도 양보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의 영적인 완전한 몰락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담대하십시오. 분별해서 대적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그럽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믿음으로 대적하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처지가 되고서야 아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의논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이렇게까지 양보했는데 이렇게까지 요구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기에서부터 반전의 실마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아합의 생각으로는 100번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믿음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인데요. 이런 믿음 없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아합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아합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의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신하들 덕분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에 보시면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저항하자는 겁니다. 덤벼보자는 겁니다. 여기에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고 역전의 계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아합 왕이 용기를 내서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사신들로 보내면서 첫 번째 한 것까지 내가 들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니까 들어줄 수 없다 하고 강력하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 저항이 사실은 미끄러지는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고 미끄러지는 것을 멈추는 것처럼 멈추는 지점이 있어야지 돼요. 우리 신앙적으로 시험 들고 악한 영들의 유혹을 받고 그렇게 자꾸 뒷걸음질 치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깨닫고 그걸 멈추는 때가 찾아와야 합니다. 잘못된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영적 제동장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아합 왕은 자기 스스로 제동장치가 없었는데 신하들이 돕습니다. 들어주지 맙시다. 죽을 때 죽더라도 싸웁시다. 그게 왕을 격려하고 치열업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대답을 보냅니다. 못하겠다. 그때 돌아온 대답이 뭡니까? 그때 돌아온 대답이 10절 말씀에 이렇게 베나다시 엄포를 놓습니다.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물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제 말이 좀 어려워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사마리아를 쳐들어갔던 우리 군사들이 그 손에 만족할 만한 물건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 소리. 너무나 많은 군사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전리품을 가지고 오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군사를 보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전리품을 사마리아를 다 파멸시키고 그 다 뺏어온다 하더라도 나눠 가질 것이 몇 개 되지 않아서 만족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군사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한 방에 초토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위협이고 협박이었습니다. 위협이고 협박인데 이 협박에 대해서 대답하는 아왕의 대답도 대단합니다. 아왕이 그 다음 뭐라고 덤벼드는가 하면요. 자, 보십시다. 1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까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것도 또 무슨 소리입니까? 당시에 이런 격언이 있었다고 그래요. 장수는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벗을 때 자랑하는 거다.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전쟁이 시작이고 갑옷을 벗는다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전쟁 해보기도 전에 금방 떨지 말라는 겁니다. 벗을 때 전쟁 다 끝나고 이기고 나면 벗을 때 그때 자랑하는 것이지 해보기도 전에 자랑하는 금방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을 입는 자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갑옷을 벗는 자가 자랑하는 거다. 이 말은 전쟁 해봐야 알죠. 해봅시다. 그 소리입니다. 누가 이긴 해봅시다. 마지막에 누가 웃는지 봅시다. 라고 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를 이 아합이 하게 됩니다. 전쟁에 대해서 아합이 피하기만 하다가 정면으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저항 의지를 견고하게 하고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다스의 위협과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한번 붙어봅시다. 누가 이기나 봅시다라고 도전하면서 점점 전쟁 기운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이 역사를 결정적으로 전환시키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누가 나타납니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합이 막내되거든요.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천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죠.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이런 사람 막내야 돼요. 온 나라를 우상천지되게 했습니다. 그걸 엘리야가 탄식했던 것처럼 모든 선지자가 다 칼에 죽고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탄식할 만큼 무죄한 선지자를 끝도 없이 죽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벌받아야 마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기게 주신다는 겁니다. 왜 이기게 주시느냐? 그래서 네가 비로소 이 하늘 위에 땅 아래에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로 네가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기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생각 이런 사람 죽어야 돼요. 망해야 돼요. 저주받고 죽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무지한 선지자를 죽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극렬하게 박해한 사람이에요. 자기만 죄 지었나요? 온 백성을 다 우상 숭배자 되게 만들어서 모든 백성을 다 죄 짓게 만든 사람입니다.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 없어져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아합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주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아합이 묻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누가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관의 청년들이 나가라. 귀족의 자제들이 나가라. 두 번째 묻습니다. 누가 앞장설까요? 네가 앞장서라. 왕이 앞장서라. 자, 아람의 정예 부대가 작은 이스라엘 나라 삼키기 위해서 개미 떼처럼 몰려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다 점검해 보는 7천 명밖에 안 됩니다. 7천 명 가지고 그들을 상대 전쟁해야 되는데 누가 앞장설 거야? 네가 앞장서라. 누가 나가 싸울까요? 백성들 중에 고관의 자녀들이 앞장서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승리를 주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희생해라. 귀족의 자제들이 희생해라. 목숨 걸어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긴다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의 전통적인 자랑감 중 하나가 noblesse oblige라는 게 있죠. 사회적 신분이 고귀한 사람들일수록 백성들에 대한 도덕적 또는 정신적 의무가 있다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일수록 거기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라는. 그래서 아프간 전쟁 때 보니까요, 영국의 왕자가 전투기 몰고 전쟁에 나가요.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전형적인 한 방법이죠. 한 표현이죠. 귀족들일수록 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나가는 거. 영국 이튼스쿨이나 소위 아주 명문사립학교들 가보십시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명문사립 학교들 가보시면 학교 전면 본관 전면에 동파는 다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전쟁에 나가 죽은 동창생들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대학에도 그런 거 있으면 좀 좋겠어요. 이 대학 출신 중에 조국을 위해 죽은 사람의 이름. 그것이 그 학교의 자랑이에요. 학교 제일 중요한 본관 현관 안에 대부분 명문 대학들이 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사실 이런 정신이 원래는 프랑스의 귀족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명예로운 사람일수록 도덕적 책무가 크다. 그것이 로마의 불문 논리였어요. 어쩌면 이런 정신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왕인 그대가 제일 앞장서고 230여 명의 공안의 자제들이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긴다는 겁니다. 희생정신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역사의 교훈을 알려줍니다. 결국 베나단과의 전쟁에서 7천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군대가 32 동맹왕들이 쳐들어왔던 그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여러분 크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크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크게 이기는 겁니까? 희생을 각오를 하는 사람이 크게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믿습니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십자가가 크다고 생각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자리에 먼저 나아가는 이 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크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